설교 본문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서 이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야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들은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편만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시편에 관한 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편을 읽기를 좋아하고 시편을 암송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동안 시편은 교회의 사랑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선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매우 부유합니다. 먼저 이 시편들은 때때로 매우 개인적입니다. 시편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시편은 신학적인 토론을 다루지 않고 실제적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실체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개인적인 죄로 고통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을 기록한 시편을 읽습니다. 우리는 좌절과 고통 속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시편은 매우 개인적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매우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경험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 좌절과 구원, 고백과 감사의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극도로 분노한 인간의 감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이런 시편 기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시편은 매우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편은 매우 공동체적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원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 각자에 대해 언약 안에서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적인 관계에 대하여 언약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소들은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적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회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의 각자의 삶의 언약적인 진도로 또 언약적인 사랑으로 옛 성도들 죄인을 다루신 것처럼 오늘도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언약적인 진노로 때때로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면하시고 만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의 백성을 개인적인 삶 속에서 대면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인적인 방식으로 언약의 백성들에게 각자를 대하시는지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우리 각자와 연관되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슬픔으로 또한 어떤 경험을 하든지 우리가 음부에 있든지 고통 중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경험의 넓은 영역 안에서 우리를 대면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인 시편 30편에 그런 어떤 경험을 또한번 만나게 됩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야훼께 부르짖는 다윗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이 시편은 슬픔과 비탄에 젖어 있음에 관하여 말합니다. 엄부의 내려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시편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에 대하여 기쁨과 춤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정말로 말하는 것은 다윗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다윗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비롭게 대하시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놀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이 시편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한 언약적인 진노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로 다음 세 가지 요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다윗의 죄와 비참. 둘째, 다윗의 구원. 셋째, 다윗의 감사입니다. 첫째로 다윗의 죄와 비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그의 생애에서 여러 번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침체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 그런 정황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 시편의 상황은 다윗의 생애에서 일어났던 나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에서 다윗이 야훼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누군가 길거리에서 점잖게 도움을 구하거나 선생님 죄송하지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공손한 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부르짖음은 압제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극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이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도움을 구하는 필사적인 그런 외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같은 단어가 욥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데 묘사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욥은 한순간에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죄 가운데 앉아서 절망적으로 부르짖던 그 욥입니다. 그 욥을 기억하십니까? 그 욥이 지금 부르짖는 모습을 오늘 본문 시편에 부르짖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부르짖음은 바로 이 필사적인 부르짖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요나의 부르짖음에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요나는 큰 고기 배 속에서 필사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요나처럼 큰 고기 배 속에서 암흑과 같은 그곳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나를 꺼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필사적인 그런 부르짖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와달라는 필사적인 외침은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갈 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부르짖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이 음부로 지옥으로 내려간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음부란 말은 다윗의 상황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낭떠러지로 추락한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둡고 더럽고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점점 더 빠져 들어갑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절대적인 도움이 없는 상황을 어쩌면 때때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우울할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 진흙탕 속에 빠져서 끝나버린 그런 상황 같은 그런 경험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좌절했습니까? 그는 낙심했습니까? 주저앉아 그저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8절과 10절에서 그들의 기도를 읽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야훼께 간구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훼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는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이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돌이킬 사람은 오직 한 분 야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음부에 지옥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이에 대한 분명한 실마리를 몇 가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신자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혹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비참의 상황으로,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실수,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에 의하여서 그를 이런 상황 가운데 빠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음부로 내려간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께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을 때에 진노하십니다. 불순종이 있을 때에 진노하십니다. 다윗이 겪는 고통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 별개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 음부로 내려갔고 그것은 일종의 형벌로 제시되며 그 형벌은 정말로 다윗이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5절에서 울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 슬픔에 대해서 말합니다. 슬픔이란 일반적인 죽음이 있는 곳에 애고가는 관습에 대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슬픔은 죄에 대한 슬픔을 언급하고 할 때도 사용됩니다. 슬픔은 죄에 대한 분노에 대한 슬픔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슬픔입니다. 다윗은 음부로 끌어올려졌고 자기 잘못, 자기 죄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낮아짐이 있습니다. 11절에 베옷을 입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옷은 거친 삼베 자루 같은 것입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서 그 겉옷을 벗고 지금 삼베 자루 같은 그 옷을 입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런 옷을 입을 때, 그런 때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회개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스라엘 왕이 왕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삼베 자루 같은 옷을 입었습니까? 왜 다윗의 옷이 베옷으로 바뀌었습니까? 다윗이 음부로 내려간 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무슨 잘못을 행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몇몇 시편들은 매우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 시편들이 기록되었을 때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편들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때때로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편을 특별한 사건이나 환경을 찾으려 하지 않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그 시편의 문맥을 계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시편들에 대하여 특별한 상황들을 제공합니다. 이런 일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이 시편에서 상황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 정황들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정보를 계시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편을 조심스럽게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상황을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시편 30편의 경우 그런 암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한 몇 가지를 압니다. 먼저 제목을 주의 깊게 보아야만 합니다. 이 제목도 시편 그 자체처럼 성경에 권위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제목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시편에 대한 첫 번째 정보는 시편 30편이 다윗왕의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다음 제목을 보십시오. 성전 낙성가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집의 봉헌의 노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봉헌하며 부른 노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시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고통 중에 있으며 그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편 본문 자체가 말하는 성전 낙성식의 상황에 대해서 더 말해 보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하였고 솔로몬이 봉헌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봉헌에 관하여 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대상 21장의 말씀과 함께 봉독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였고 그로 인해 전염병, 즉 온역의 형벌을 받은 것을 봅니다. 재앙이 어디서 멈추었습니까? 그 재앙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멈추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전염병이 멈춘 땅을 샀습니다. 다윗은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입니다. 이는 야훼 하나님의 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다윗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 이 땅 내가 야훼께 봉헌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역대상 22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도록 솔로몬을 돕기 시작했는지를 읽습니다. 이것이 성전 봉헌 또 곧 성전 낙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편 30편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다윗이 음부로 내려갔었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너희 아들 솔로몬이 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로 무슨 일이 났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개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일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교만히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인구 조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이유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역대상 21장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때 무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염병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14절에 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의 하나님의 백성이 형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글을 읽게 될 때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7만 명을 전염병을 통하여 심판하셨지만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그들에 대하여 정말로 구원에 떨어졌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떠났다라고 말할 때 포악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육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이 50인지, 왜 우리의 인생이 70인지, 왜 우리의 인생이 100세인지, 때때로 왜 우리의 인생이 900세가 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50세에 죽으면 포악한 하나님이고 900세에 죽으면 포악하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대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란 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편에서는 그것이 너무 큰 일이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너무나 기쁜 일이고 또한 신자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가셨다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행복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단순히 그러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윗이 이 그 형벌을 보고 자기가 행한 일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30편 바로 이 죄 때문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합니다. 역대상 21장 8절에 다윗은 매우 분명하게 이 무서운 형벌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금 157만이나 엄청난 군대로 승전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개수함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개수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그 군대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의 범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개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교만으로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6절을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확신한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은혜로운 선물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야훼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은 베옷을 입고 방황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린 이유를 이해합니다. 역대상 21장에서 또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다윗과 장로들이 칼을 빼고 서 있는 천사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16절에서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이 야훼께 부르짖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역대상 21장에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26절에 다윗이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야훼께 아뢰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음부로 내려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걸 했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야훼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좋은 부모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위치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영원히 요동치 않으리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의 손이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이 없다고 느끼기 전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누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가 모든 걸 파고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파멸의 길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집의 기초를 제거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행을 몰고 갑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끕니다. 영원한 비천과 지옥의 고통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의 죄의 이런 무서운 성격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왕의 겉옷을 벗고 베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야훼께서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제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입니다. 둘째, 다윗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윗은 오르나단의 타작마당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야훼께 아뢰었습니다. 야훼께서는 다윗의 제단 위에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바로 다른 때에 성전에 봉헌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야훼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천사를 멈추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휘둘러진 무서운 칼이, 생명을 취한 무서운 칼이 그 무시한 무시무시한 일들을 중단했습니다. 그 칼은 칼집에 도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칼이 멈추었습니까? 왜 칼이 칼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까? 왜 다윗이 음부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음부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십시오. 다윗은 천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연약합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기도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약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언약에 하나님은 진노 중에 두려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희생제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파멸을 중지되었습니다. 다윗이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강력한 손이 다윗을 붙들어 불가능한 위치에 다윗을 건져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30편 1절에서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음부의 밑바닥에서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 당신께서 나에게 찾아와 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 진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 재앙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죄 때문에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파멸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때때로 이런 구렁텅이에 떨어졌어야 깨닫습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야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도 또한 때때로 절벽에 낭떠러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파멸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야훼께 아뢰며 야훼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을 때, 베옷을 입을 때,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언약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멸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 오직 미래의 성전에 지어질 턱 위에 다윗의 희생제사 위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제사 외에 죄에 대한 언약적인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제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부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음부로 내려가게 하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죄의 비참의 깊은 곳으로 지옥의 비참을 당함의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원수의 조롱을 당하실 때에 예수께서 자기 아버지에 떨어져 홀리 계실 때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최고조에 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최고조의 상태에 자기 아들을 버리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십니다. 여기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야훼 천사의 칼이 그 칼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칼은 뽑혔고 맹렬한 형벌을 시행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정말로 주님을 아버지에 대한 버림을 받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또한 7만 명이 죽는 그 고통을 당하여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곧 지옥입니다. 이것은 음부이며 소굴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옥입니다. 이곳은 저와 여러분이 서있던 지옥이며 배옷을 입고 서있던 곳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옷과 신이 지옥의 밑바닥에 진흙이 묻어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옥 음부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지옥 밖에 있을 때 여러분은 여전히 우려해야만 합니까? 여러분의 죄가 죄거되어졌을 때 여러분 여전히 울고 있어야만 합니까? 나는 정말로 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울고 있어야만 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울음 대신에 기쁨의 소리를 외쳐야만 합니다.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나를 끌어올리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루한 얼굴로 이 시편을 노래하며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고 예배 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편의 찬송을 하면서 이 시편의 찬송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이 시편의 찬송을 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야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춤춰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는 유형적으로 우리의 몸을 흔들어 춤을 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마음껏 주를 향하여 춤추는 모습으로 주님을 노래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야훼여 당신을 찬양하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보옵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정말로 굵은 배옷을 입고 그 거칠거칠한 배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선 시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삼배옷이 시원한 줄 아느냐. 얼마나 그 거칠거칠한 옷이 시원한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이요 냉장고 바지를 입어보셨습니까? 그 바지에 시원한 걸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정장을 입고 있는 이 정장에 시원한 걸 아십니까? 거칠거칠한 그 배옷보다 훨씬 좋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이 삼배옷의 의미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머리를 숙이고 삼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의 모습이고 내가 정말로 내 옷을 벗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해야만 합니다. 5절입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오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낮으로 새로운 날로 바뀌고 음부의 어둠이 광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구원이 넘쳐흐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넘쳐흐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입니다. 셋째, 다윗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의 반응은 어때야만 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어두운 음부로부터 끌어올리시고 배옷을 벗기시고 왕의 옷을 입힌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응은 어때야만 합니까? 아버지께서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신 자녀들은 어때야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옥 곁에 서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니다. 여러분은 은혜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호의입니다. 우리가 그 음부에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 당신의 아들을 그곳으로 가도록 허용하신 이유를 알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올리신 이유를 알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신비를 대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세상 어느 자리에, 음부의 자리에 앉아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득 안고 나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학업의 현장에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직장의 자리에 앉아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기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감사뿐입니다. 우리는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그 감사절을 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또한 감사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전에 있던 그 지옥을 다시 되돌아볼 때 여러분을 건지신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상태를 아십니까? 바울이 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까? 그는 이전에 자신의 상황을 알았습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의 자녀들을 죽이기 위해 노력했던 그 사실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점점 더 그에 가까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거기에서 만 명이 죽습니다. 거기에서 2만 명이 죽습니다. 거기에서 5만 명이 죽습니다. 거기에서 6만 명이 죽습니다. 거기서 7만 명이 죽는 그런 장면을 그의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칼은 그들 가운데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단 그분이 그 칼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이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탄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멈추어 달라고 그렇게 탄원하는 것이다. 다윗은 칼이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희생제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심판의 칼이 죽이는 사역을 멈춘다라는 사실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감사하는 것이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침묵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에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감사의 삶이 침묵하지 않아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 말합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또 3절에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서 끌어내시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11절에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즉 다윗과 다시 왕의 자리로 나아가 그 일을 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아담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더 이상 왕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는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의 옷은 벗겨졌습니다. 벌거벗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옷을 입히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성도들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아담이 입었던 그 옷을 지금 입고 삽니다. 에덴의 그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옷을 입게 될 때, 그 띠를 띠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만 합니까? 아직도 울겠습니까? 아직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아직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영히 기뻐하며 영영히 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은 아름다운 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두움과 공허함과 음부의 깊음을 대면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죄 때문에 파멸로 인도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상태로 그곳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있는 것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은 냉랭하고 어둡고 기쁨이 없고 무서운 곳입니다.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 울음, 슬픔은 바뀝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은 그를 끌어올리십니다. 이제 그의 눈은 그의 눈이 그의 눈에서 제거되고 배옷이 잔치의 옷으로 바뀌고 저녁의 울음이 아침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자녀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대면한 하나님의 자녀를 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 30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입술로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찬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형제 자매를 부르고 동료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자녀 다윗과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 설교 이후로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야훼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오늘 내일 야훼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항상 야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여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영히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죄로 인해 얼마나 오랫동안 음부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영영히 우리를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영영히 감사를 드립시다. 오늘부터 영원까지 오직 야훼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